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10절의 말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 또 지역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강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뭐 다양한 지역 차례로 쭉 말씀드렸는데 조금 설명 부족했던 것, 이집트하고 키레네 중에 이집트 하면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알렉산드리아 동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수도 로마,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 3대 도시를 일컫는데 특별히 로마 속주 중에 이집트가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그런 가운데 또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원전 332년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는 나일강 삼각주의 항구를 만들고 이곳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지요. 이 포구는 양쪽에 설치했고 동쪽 포구 인근 섬에 큰 등대를 세웠는데 이 등대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기록된 파로스 등대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가 되었고 이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로스 등대는 중세까지 운영이 되다가 14세기 지진으로 파괴되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자 이집트는 그의 참모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은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고 북아프리카를 통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출발이 됩니다. 물론 이들은 히라민이었지만 파라오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기원전 30년 로마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지요. 이 마지막 파라오가 누구냐? 카이사리와 안토니우스의 연인이었던 바로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성경의 도시가 된 것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경전이 히란말로 번역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72명의 학자들이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히랍으로 번역을 했는데 뭐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인도로 하느님의 영감으로 번역이 되었다. 그 성경 말씀 자체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성령의 감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70인역 성경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기원전 3세기에는 외국 거주 유다인이 본토보다 많았고요. 이들은 히라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라보 성경이 절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원후 40년이 되자 로마의 이방인들이 대거 그리스도교로 입교했는데 이들은 자연스레 히라보 성경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또는 사도들의 활동 시대에 히라보 성경, 이 70인역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교에서는 특히 가톨릭에서는 이제 예로니모 성인이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불가타 성경 우리의 어떤 공인된 성경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70인역은 그리스도교의 구약 성경이 되었다. 이후 신약 성경도 히란말로 기록되면서 성경의 원문은 모두 히라버가 돼버린 겁니다. 유다인의 이집트 이주는 바빌론 포로 시대부터 본격화되었고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서자 이곳에 모여 엄청난 세력을 형성했죠. 하지만 두 차례 걸친 유다 독립전쟁에 참여하면서 줄어들었고 결국 소수로 전락해버립니다. 4세기 초에는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는데 로마의 세력을 업은 그리스도교가 유다교를 괴멸시켰고 이후 재건되지 못했던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교를 이끌던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티오키아 또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다. 어제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죠. 원래 이름 비잔티움인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름이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에는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도시들이 초기 그리스도교를 이끌던 도시들이에요. 그러나 451년 칼체돈 공의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떨어져 나갑니다. 공의의 결정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있다는 양성론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예수님이 신성만을 주장하는 단성론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집트 그리스도교는 곱틱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오늘날 이집트에는 곱틱 크리스찬 그리스도교인이 6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레네. 이 키레네는 리비아에 위치하고 키레나이카로 불리는 중요한 고대 유적지 도시지요. 현재 리비아에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 비교적 잘 보존된 고대 헬라 도시로 신전, 무덤, 아고라, 원형 경기장, 극장 등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가파른 절벽 아래 지중해 바다와도 아주 잘 어울리는 풍광인데요. 키레네는 본래 헬라인이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건설한 식민지였습니다. 지금의 리비아 동부 지역에 해당되지요. 이 키레네가 성경에 등장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세 번이나 쓰러지시지요. 이럴 때 이때 바로 여러 번 십자가의 무게 눌려 쓰러진 상태에서 골고타를 향해 오르막이 시작되는 곳에서 로마 병사들은 한 사람을 불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자 마르코복음 15장 21절을 보면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었던 사람 시몬이 키레네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오르 사도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편지 끝인사와 권고 중 자신의 선교 활동에 도움을 준 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루포스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루포스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포스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키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코복음과 로마서를 연결시켰을 때 키레네 사람 시몬 그가 아들을 뒀는데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루포스와 루포스 어머니에게 인사를 한다. 결국 키레네의 부인에게 인사하고 있다는 것. 키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에게 인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바오로 사도의 감사 인사를 받을 만큼 초기 교회 열심한 교로 활동했다. 그러니까 키레네 사람 시몬이 유다인일 거라고 봐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그런데 키레네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아마 오순절 축제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겠죠.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부정 타는 일이다. 내가 축제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오는 길인데 왔는데 부정 탄 사람의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자,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 말씀대로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예.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축제 때 온 것인데 오히려 죄의 상징을 대신 짊어져야 되는 부정 타는 일이었는데 시몬은 그 로마 군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를 죄수덩어리, 내 인생을 망친 불운의 도구가 아니라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으로 나에게 사랑의 도구, 그 은총의 도구임을 물어 확인했던 거죠. 그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오로 사도의 끝인사에 아들과 아내의 인사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서 키레네 지역에서 바오로 이 가족들이 열심한 신앙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초기 교회 열심한 교우로 활동하고 있었다. 키레네는 예루살렘에서 사실 대단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당시 유다인이 많이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네요. 키레네는 본래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셈의 여신 이름이죠. 키레네는 기원전 7세기에는 인구 20만이 넘을 정도로 발전했고 헬라 지역에 주로 곡물을 공급하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있는 샘, 그 샘의 여신의 이름이다. 키레네. 그러니까 곡창지대라는 것이 평야이면서도 물이 풍성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농작물을 잘 재배할 수 있는 곳이었다. 곡창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원전 96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후 북아프리카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로마 지배하의 두 세기 동안은 번영을 누렸어요. 하지만 서기 115년에 일어난 키레네 유다인의 반란 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365년 대지진으로 폐허가 됩니다. 마침내 642년 아랍인들이 정복하면서 키레네는 유목민이 머무는 잊혀진 도시로 전락해버려요. 리비아에서는 드물게 대추 야자와 같은 열대나무 그리고 오렌지, 올리브 과수원이 산지에 있고 주변 지세도 리비아 사막과는 다르게 굴곡이 이어지는 해안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현재 발굴된 유적지는 헬라 로마 시대의 신전과 주거지역, 원형 경기장을 비롯한 공공 건물들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를 통해 당시의 화려한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도시 북쪽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카이세리아 사레이온을 본뜬 바실리카, 즉 교회와 광장의 모습이 남아있고 훌륭한 모자이크로 장식된 2세기의 저택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터의 중심지는 기원전 6세기 후반에 세워진 거대한 도리아식 건물인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거대한 도리아식 기둥만이 남아있어요. 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곳이고요. 하지만 한때 이렇게 화려한 영화를 누렸던 도시국가였던 이곳에서 과거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듯 지금도 한창 계속해서 이렇게 유적지들이 화려한 유적지들이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여러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언급을 루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지금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는 이 인종 목록이 12궁도, 그러니까 점성술에서 왜 특정 순간에 태양, 달, 행성, 그리고 출현하거나 중천에 뜨는 황도 12궁 등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하늘의 도표를 우리가 12궁도라고 하잖아요. 뭐 별자리 얘기할 때 생년월일 뭐 하면서 무슨 몇 월에 태어났으면 무슨 자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점성술,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바오로가 쓴 점성술 인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동명이인 바오로가 점성술 인문이라는 책을 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루카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뭐 사실 마테오 복음에도 동방 박사들이 나오잖아요. 예, 마거스에서 박사들, 그러니까 별을 보는 과학자들이죠. 별을 보고 우주 천체를 연구하면 과학자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인생을 논하면 점쟁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혹은 야훼 하느님께서 온 세상 언어를 뒤섞어 버리셨다는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사도들이 언어의 능력을 받았어요. 다양한 언어로 말을 했다. 물론 소리로서 불꽃 모양의 혀가 내려지는 모습, 바람과 함께 우레소리가 났다. 시각적인 효과, 청각적인 것과 함께 시각적인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벨탑 이야기는 하늘에 우리를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다 받은 것이다. 하지만 어떤 주장도 이 지금 사도행전 루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인종 목록에 들어있는 모든 이름, 그 순서와 연관관계를 명쾌하게 해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루카가 어디에선가 인종 목록을 얻었고 이를 수정해서 자신의 작품에 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방송 때 아마 퀸투스 크루티우스 루포스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역사가가 쓴 책 알렉산드로스의 역사를 예로 들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루포스의 알렉산드로스 역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인종 목록이 루카에게 어떤 참고 문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점성술이라든지 특히 또 성서적 배경을 따지자면 창세기 바벨탑 이야기까지 연관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루카는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들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언급하고 있죠. 사실 이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들 이 구절은 루카가 전에 목록에다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종 목록에 기존의 어떤 것들을 인용을 했다면 여기에 루카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인 내용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앞에 지명들과 달리 로마는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도시의 이름이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지중해 동쪽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루카의 가필 여부에 상관없이 이 구절을 통해 루카가 예루살렘과 로마를 연결하려 노력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종 목록의 도시들이 주로 지중해 동쪽 도시들이, 그런 과정 속에 로마를 의도적으로 더 연결했다, 덧붙였다. 바울은 이 루카가 구약 성경 루카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적 전망, 여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보편적 구원사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리적 전망을 제시하잖아요. 바로 갈릴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서의 끝이었고 시작은 갈릴레아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이 갈릴레아 예루살렘이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담대히 곳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지리적 전망을 생각해서 지금 루카가 인종 목록에 이 여기에 머무는 로마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덧붙인 것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루카는 로마 거주 유다인들과 이미 알고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뭐 앞서 그 아켈라 프리스킬레아 부부도 로마에 이미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다인들 간의 전통 유다인들과 그리스도교 유다인들 사이에,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로마 지역에서 시끄러우니까 이들을 추방하게 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사도들이 가기 전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곳에 바울 사도도 방문을 원했기 때문에 미리 코린토에서 57에서 58년 겨울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를 로마 신자들이 썼던 것이 가장 긴 내용인 로마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크라우디스 황제 때 이렇게 추방령이 유다인들에게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뭐 유다인이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든 모두가 쫓겨났겠죠. 남아있는 이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가 독자들이 기원후 70년 처음 복음서가 이들 로마에 있는 혼성교회, 특히 6대 4 비율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곳에 있는 유다인들, 특히 그와 함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루카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로마에서 온 유다인들이 오순절 축제 동안 그리스도교로 개종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국의 수도로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들이 누군가 선교사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역으로 지금 얘기한다면 이때 성령 강림 오순절 축제 때 로마에서 온 유다인들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고 가서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과정에 동료 유다인들 혹은 함께 생활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켈라 프리스킬라 부부가, 키레네 사람 아켈라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들이 클라우디스 황제 때 쫓겨나서 코린토에서 바오로 사도를 만났을 것이고 또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이들의 독자들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세례를 받은 유다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전한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해서 복음서도 이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의 독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선교활동으로 로마가 복음화되기 전에,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을 통해, 즉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다인들을 통해 로마의 복음이 충분히 전해졌을 것임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바울과 아킬라 프리스킬라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인종 목록에 이어서 2장 11절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11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11절에는 앞선 구절의 마지막에 언급하였던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들 혹은 9절에서 10절에 언급한 모든 인종을 꾸미는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들에 덧붙인 것이라면 로마에 사는 유다인들과 로마 출신의 이방인 개종자들이라는 뜻이고요. 혹은 9절에서 10절에 연결되면 각 지역 출신 유다인들을 총칭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 또 범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루카는 유다 12지파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유다계로 개종한 이민족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방인 개종자는 유다교로 개종하면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는 유다인들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한 결과라고 해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면 회중이 흩어진 뒤에 많은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과 바르나바가 활동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네요. 자,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43절 이미 2장 5절에 표현한 그대로 독실한 유다인들 못지않게 독실한 개종자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그 서울대교구 성서 사목부에서 지난달에 그 해마다 하는 구약 특강에 그 바오로 사도와 유다이즘과 관련해서 좀 그 서울대교구 명동 그 김상호 신부님의 특강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파리 프랑스 파리 가톨릭 대학교에서 고대 그러니까 유다교 문헌 외경 문헌이죠. 와 함께 신약의 어떤 연관성을 공부하시고 오신 신부님께 특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서울 가톨릭 대학교의 신약학을 가르치는 허규 신부님도 최근에 번역서 하나를 냈는데 요한복음과 유다이즘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근래 이제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그리스도교 성경 안의 유다민족화 그 성서라고 하는 문헌이 발표가 되어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2010년이죠. 우리말로 이 문헌이 2001년에 나온 건데 우리 번역은 2010년에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을 토대로 그 유다이즘과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지금 루카복음과 사도행전 안에서 드러나는 유다이즘 관련된 부분은 이 책의 73항에서 73항부터 언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은 75항까지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도행전 75항과 결론 부분만 오늘 방송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일으킨다는 좁은 전망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보편적 전망으로 건너가게 한다. 오순절 1화는 아주 흥미롭게도 유다인들을 호의적인 방식으로 이 보편적 전망 속에 포함시킨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2장 5절이죠. 이 유다인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로서 동시에 복음서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루카는 다시 한번 여러 번 유다주의와 보편주의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선포 또는 선교 담화들은 예수님을 죽인 인간의 잔인함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느님의 해방적 개입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신비를 선포한다. 이스라엘의 죄는 생명의 영도자를 죽인 것이었다. 잘못은 1차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최고 의회에 있는데 그 죄를 상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개와 믿음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베드로는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행동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죄까지도 경감시킨다. 그러한 관용은 인상적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태도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선교는 곧 유다인 권력자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킨다. 사도가 이들은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들과 대립한다. 사도가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영향력 있는 바리사인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계획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여 사도들 편을 든다. 그러자 얼마 동안은 반대가 수그러든다. 그러나 그 자신도 그리스계 유다인이었던 스테파노가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과 표쟁들을 일으키자 그리스계 회당들에서 대립이 다시 불붙는다. 스테파노는 최고 의회 의원들 앞에서 설교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맞서 예언자들의 비난을 퍼붓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는 주님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드린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열정적으로 그 박해에 동참하였다. 회개 후에 그리고 선교행을 하면서 이번에는 바오로가 그의 보편주의적 설교가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동족들의 반대를 겪는다. 이러한 반대는 특히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직후에 뚜렷이 드러난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자 큰 무리가 처음에는 조용하게 그의 말을 들었으나 그가 자신이 다른 민족들에게 파견된 것이라고 말한 순간부터 그들은 큰 소동을 피우며 그를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놀랍지만 한층 더 의미심장하다. 로마에 도착한 직후 바오로는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모세율법과 예언서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가 얻고자 한 것은 개인들의 추종이 아니라 유다인 공동체 전체에 적용되는 집단적 결정이었다. 그의 노력이 실패하자 그는 저 백성이 무딘 마음을 두고 이사야가 행했던 신랄한 예언을 다시 들려주며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민족들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온순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고한다.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 즉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도 루카는 결국 유다민족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기록해두고자 했던 것 같다. 아울러 루카는 여기에서부터 도출할 수도 있었던 그리스도교에 대한 심각한 반대에 대하여 이것이 이미 성경에 예견되어 있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응답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75항을 읽어드렸는데요. 루카 전체 안에서 본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느님의 구원계획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유다인들에 대한 깊은 존중이 복음이나 사도행전, 루카의 작품 안에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심각한 긴장이 표출되고 있죠. 루카는 다른 공간복음서들에서 나타난 논쟁적 어조를 완화시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받으셨고 그에 뒤이어 사도들의 설교도 이런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려 했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루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유다인들의 이런 반대를 온건하게 기술한 것이 반유다주의의 한 요소가 된다면 루카는 반유다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명백히 그런 시각 거부되어야 하고 오히려 반유다주의는 박해자들과 그들이 속한 백성 전체를 저주하고 증오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모범과 첫 그리스도인 순교자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에게 잘해주고 자신을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루카가 자신의 작품에서 지닌 교훈, 그 작품 속에 드러난 근본적인 교훈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후 수세기 동안 그런 교훈이 충분히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비난하려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루카의 저서는 독자들, 이방인 독자들, 보편적 구원의 어떤 이 이방인들이 확대되어짐을 이야기하면서 박해를 박해로 갚지 않는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문헌은 우리에게 특히 사도행전과 루카에 해당되는 작품 안에서도 유다이즘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오늘 함께 더불어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2장 11절 내용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1절 내용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부분이었죠. 키레네에 대해서 키레네 사람 시몬, 초기 교우의 열심한 신자 얘기해 주시면서 같이 언급해 주셨고요. 10절에 이어지는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아마도 루카가 후에 덧붙인 내용일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11절,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이미 전해진 그 로마에 얘기해 주시면서 같이 풀어주셨고요. 루카에게 유다교로 개종한 이민족 사람들, 이들에게까지 루카는 관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11절의 내용이 어느 부분을 앞선 어느 부분을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얘기해 주셨고요. 끝으로 관련된 교회 문헌, 책 이야기 해주시면서 루카의 작품 속에 드러난 근본적인 교훈과 이 유다인들에 대한 존중과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나타난 루카 복음에 나타난 유다이즘에 대해서도 관련 부분 읽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이어지는 11절의 내용 강의 좀 더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